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가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올 것을 놀라고 동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자의 것이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어린 아이와 같이 Like a little child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를요? 천국을.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태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도전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린아이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깨달으며 누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육체는 다 컸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미 다 자라서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했듯이 이것이 어떤 육신적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하게 어린아이로 되어진다는 것이 옛날로 되돌아가서 몸집이 작아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 주님의 주신 이 교훈, 놀라운 교훈의 의미를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그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무엇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 하면은 어떤 한 과부와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밤낮으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 원통한 이 사정을 그 재판관에게 가서 아뢰고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이 간구를 들어줬겠어요? 안 들어줬겠어요? 들어줬다는 겁니다. 왜요? 이 재판관이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께서 미리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냐면은 불의한,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지만 들어줬다는 겁니다. 왜요? 밤낮으로 와가지고 계속 자기에게 그렇게 눈물로서 간청을 하니까 재판관이 가만히 놔두면 자기를 너무너무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께서 하시는 교훈이 뭐냐?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밤낮으로 간청하면 들어줄 것인데, 바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 다음에서 9절부터 14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한 바리새인과 또 한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토색도 아니하고 부리도 아니하고 간음도 아니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저 누굽니까?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회라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는 것을 감사합니다. 결국 이 기도는 뭡니까? 자기가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겠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멀리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이렇게 가슴을 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겠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지 않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불려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다. 바로 세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주님의 그 과부의 그 기도의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자세 혹은 신앙의 자세를 말씀했다면, 두 번째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 내적 상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우리의 이 내면의 상태, 이 영적 상태가 어떠냐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자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게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누구도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내가 의롭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15절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됐습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려오며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느리라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자녀들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아기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었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 그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주위를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신앙이 깊은 부모들은 그의 자녀들이 진정한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복과 그들의 은혜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들의 은총이 자기들보다도 그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또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전통적으로 뭐 랍비라든지 그 영적, 그런 여러 지도자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이 아이들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랬다.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to touch라고 그랬습니다. touch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 유대사회에서 바로 이것은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만져주신다는 건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면은 옛날에 그 구약에 보면 뭡니까? 대제사장, 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영적 그 리더들이 그 사람의 손에, 머리에,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 혹은 어깨에, 혹은 등에 얹고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크리스찬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축복하는 의미. 그래서 이 만져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아이에게 넘쳐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만져주신다는 그 의미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됐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만류하고 도리어 그들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rebuke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들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꾸짖었을까요? 그 부모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추측한데 분명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은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돼 있어서 상당히 성가신, 귀찮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이 인권과 여러 가지 이 사람의 그 가치에 대해서 존중되고 있는 오늘날 같은 사회, 그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그런 어떤 뭐 인종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나이와 이런 것들 관계없이 이렇게 인권이 많이 이렇게 신장된 사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쉽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어떤 존재가 무시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상황에서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무시되어진 존재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맑기도 모르는 알아듣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시간 낭비다. 귀찮은 일이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나무라고 그냥 쫓아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여준 반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요즘에는 한국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제가 이제 어린아이 때는 뭐가 있었냐면 동네에 이 약장수들이 왔습니다. 이 약장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이렇게 좋은 제품이 아니고 어떤 이 잘못된 그런 속여서 파는 그런 뭐 약 같은 거 혹은 뱀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팔아주는 건데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있으면은 저게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가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말로 현혹해가지고 거짓 약을 파는 막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걸 약장수로 갑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친구들하고 조금 할 때 가서 이렇게 막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장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 약장수들 입장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이가 여 와가지고 자기들이 장사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귀찮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런 입장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금하지 말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도 어린아이가 됐든 아니면 많은 소외되었던 뭐 그것이 뭐 죄인이 됐든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가 되었든 몸을 파는 여인이 됐든 그 누가 되었든 모두가 받아주는 모두를 받아주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놀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주께서 왜 어린아이를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6절의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왜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는지 금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더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한번 연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지기를 원하는가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구약에서 신약까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많은 그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요나서 아시죠? 그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던 그 니느웨 그 니느웨 땅에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까? 아니죠. 그 이방 민족들에게 그걸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고통을 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나가 회개를 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뜻밖에도 왕과 모든 그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압니까? 요나가 그걸 보고 매우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왜요? 저렇게 죄 많은 민족들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저 민족들이 심판을 안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게 되자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불쾌함과 거꾸러움이 있었습니다. 요나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카운셀링합니다. 너가 이렇게 왜 불만을 가지고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일 4장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냐.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표현되는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속해 있는 이 성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아껴서 구원시키고자 했는 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떠나서 바로 그 어린아이들, 아직까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제가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 바로 앞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요. 주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그 고을이 있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았었던 그 내용이 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들에게 임할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본문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에는 정말 어린아이에게만 복음을 그 비밀을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그 깨끗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다는 것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바른 신앙에서 키워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느냐면 여러분들 왜 이런 참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보면은 왜 어떤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서나 그것이 질병이 되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불행을 아이들에게 행하시냐.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아이들은 구원받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를 원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분별력이 없는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믿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존 맥아더 같은 목사입니다. 그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죄를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아직까지 없는,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것이 꼭 나이로 딱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에게는 좀 더 그 분별력이 빠르기도 있고 조금 더 늦지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 분별력이 없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는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그 말은 그 아이들이 죄를 안 지었다든가 그 죄를 유전받지 않았다든가 죄의 습성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순결한 아직까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지기를 원하시는가는 부분에서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성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아이들의 이 아이들의 하나의 조건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진난만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항상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또 도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아니라 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서로 상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그 단점에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숙하고 성장하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점의 의미에 있어서 본다면 어린아이에 있어서의 순진함이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도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제가 왜 순진함을 가지고 단점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린아이들이 순진한 게 뭐 잘못됐습니까? 순진하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순진하다는 것이 뭡니까? 나이바다고 하죠. 순진하다는 것은 잘 믿는다는 뜻입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쉽게 속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잘 보호해주지 않으면 쉽게 속아 넘어가고 그 아이에게 큰 잘못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항상 하시냐 하면 순결하지만 퓨어, 참된 그 순수하고 순결할지라도 그러나 순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참 단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굉장히 애고가 강하죠. 모든 생각이 자기 안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입니다. 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 항상 나는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장 꾸짖는 것이 뭡니까? 너는 장난감을 얘 옆에 친구들하고 좀 쉐어해라. 항상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되는 이 영적인 그 놀라운 장점들이 있으면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장점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함. 보다 넘겨주세요. 이 솔직함이라는 것은 물론 뭐 그렇습니다. 내가 속에 있는 거 뭐 누구를 대해서 뭐 미워한다든지 누구에 대해서 뭐 언짢은 것을 난 솔직하니까 있는 대로 다 그냥 얘기한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으로 솔직함이라는 것이 저는 사랑과의 관계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솔직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저는 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나누었던 하나님께 고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화날에 어떤 시로라기도 걸치지 않는 듯한 그의 자기에 있는 모든 그의 죄악들과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솔직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뭐 옷 벗었다고 뭐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솔직함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받아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픈마인드라고 하죠. 어린아이들은 피부 색깔 관계없습니다. 제가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살았느냐 관계없습니다. 얼만큼 얘가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느냐 관계없습니다. 얘가 부자냐 가난하냐 관계없습니다. 저기들이 그냥 친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건을 따집니다. 제가 어떤 애냐 편견을 가집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의존성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dependence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의존성. 오늘날 이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독립성입니다. 그렇죠? independence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누구에게 의지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고 친구한테 의지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있는데 아직 한 한두 살밖에 안 됐는데 부모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 그리고 막 고함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는데 할 수 없는 건데도 자기가 고집을 피우면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얘는 참 독립적이구나 할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그 어린아이는 그 부모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통하여서 건전하게 이 의존함을 통하여서 자라나가는 것이 그 아이가 가장 잘 자라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내 스스로 사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정말 진정한 이 의존성 안에서 내가 성장해 나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참된 자녀로서의 의존성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가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먹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무엇입니까?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놀라운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에서 보는 이 전장한 의존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님의 그 본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본하고 어린아이의 그 모습하고 무엇이 일치합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함께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어느 날 자기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왜 다툰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크냐라는 그 문제로서 서로 다퉜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말입니다. 이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그 옆에서 가장 높은 자의 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에서 보면 뭐냐면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고자 함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본문하고 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태복음 18장은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을 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4절에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인자가 온, 바로 예수님 자신이 왜 왔느냐는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던 그런 행위를 뜻하기 전에 왜 예수님이 겸손하시냐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겸손하신 그것은 그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어떤 말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바로 그 겸손, 바로 그 겸손 그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그의 삶을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바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잘 대접한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은 바로 어린아이를 잘 대접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실 뿐 아니라 낮아지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자녀들, 그의 어린 아이들을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노력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행위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 어게인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 어게인 됩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행위로 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거듭난 자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셨느냐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 심령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그 심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거듭난 자들은 되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결하고 이 깨끗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넘쳐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자녀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천국의 소망과 그 특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세상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제 돌이켜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낮아지신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